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을 앞에 두고 계속 거듭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은 적어도 이들에게 두 번 다시 돌이키고 싶지 않은 어두운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간섭과 보호를 경험했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지만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종합해서 다시 쓴 책이 뭐냐면 이 신명기라는 책이죠. 이 책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전체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명기 전체를 한 줄도 아니고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라면 어떤 단어가 떠오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표정들이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너는 기억하라. 예, 이것이 신명기라는 책의 전체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사람들은 늘 잊어버리죠. 항상 금방 잊습니다. 그런데 언제 잊나요? 두 가지 경우를 예를 들게요. 배고프고 추울 때 잊어버립니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잊어버립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늘 잊습니다.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는 그것을 경계시키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1절을 한번 볼까요? 몇 절만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시작.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아멘. 정확하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자기 집을 갖게 되고 등이 따셔지고 배가 부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큰 광야보다 더 큰 위험이 하나 있어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위험입니다.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 오늘날처럼 잘 먹고 잘 살게 된 때가 없었어요. 언제나 배가 고팠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벌어지는 모든 범죄를 보면 눈물 젖은 빵 때문에 벌어지는 범죄는 극히 드물어요. 없지 않은 건 아닌데 거의가 정신병적 범죄들입니다. 사람을 죽여도 심심해서 심심해서 죽여요. 그리고 사이코적인 범죄가 너무 많아요. 이게 전부 배불러서 오는 병입니다. 배불러서 벌어지는 사회병리학적인 현상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건조한 땅, 독사가 울거리는 땅을 지날 때는 하나님을 썩 그렇게 잘 섬긴 건 아닌데 급하면 주님을 붙들었어요. 절박하면 하나님을 찾았어요. 광야도 위험했지만 가나안은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역설적으로 더 위험한 땅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전체 주제가 사실은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랍니다. 기억하라. 자, 뭘 기억할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조금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8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어떻게 하시죠? 낮추시며 너를 또 어떻게 하시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여기 너를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시험은 너희들이 몇 점짜리인지 테스트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배경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성경 전체 속에 중요한 문장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이라. 이 말씀이 이것 때문에 나옵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왜 유명해졌죠? 예수님이 인용을 하신 본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40주야를 줄이신 이후에 육체적으로 허기지시고 약해져 계셨어요. 이때 그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탄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끊임없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에 넘어진 교회들이 많죠. 오늘날 교회 속에도 이런 유혹이 계속 도전이 되어 밀고 들어옵니다.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능력 종교. 능력 종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독교가 약속하는 것이 마치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는 종교처럼 이해를 갖고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왕왕 종종 있어 왔어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성공하고 강건해지고 잘되고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해하는 게 전부 어떤 종교입니까?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종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꺼내들었던 카드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바로 이 신명기 8장의 이야기를 꺼내든 겁니다. 그래서 8장 3절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눈을 고정시켜서 읽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얼마나 모순적 역설을 갖고 있습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인 것은 떡으로 사는 것입니다라고 해야 순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먹여놓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될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를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이들이 홍해만 건너면 꽃밭이 벌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넜더니 간조한 땅, 무서운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애굽만 못해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넌 구원의 노래, 메아리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불평불만이 뭔가 하면 애굽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었어요. 야, 차라리 거기서는 고기는 먹을 수 있었다. 마음은 힘들었어도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왔던 비명 같은 아우성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 광야일지언정 떡만 해결되면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괜찮게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모세가 듣고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난 미처 그걸 몰랐다. 그래서 하늘에서 펄펄 눈을 내리듯 떡을 줬나요? 주긴 줬죠. 근데 그 준 의도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준 것이 아니라, 그래? 떡의 문제와 입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나를 잘 섬길 수 있다고 확실하게 보여줄게. 해서 만나를 줬어요. 매일. 그것도 40년을. 결과가 뭐죠? 그들이 떡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점수를 받아들었어요. 몇 점? 몇 점짜리 시험지 받아들었죠? 0점. 0점짜리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 백성들에게 확인시킬 이유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늘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착각을 해요. 기독교는 우리를 개선하거나 가능성을 유발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조엘 오스틴이라는 미국에 요즘 한창 뜨는 나는 그분을 목사라고까지는 칭하고 싶지 않은데 종교인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의 메시지가 한국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잘 되는 나, 긍정적인 나. 그래서 인간 속에 그 의지와 가능성과 열심을 부추켜서 그 공과대로 열매를 따게 하는 그 미국 사람들의 의식구조 속에는 굉장히 매력있는 메시지죠. 근데 성경의 가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철저히 어떻게 규정하죠? 죄인으로 규정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괜찮은 수준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인간은 스스로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확인을 시키는 작업이 만나를 주신 작업이에요. 그들은 40년을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하고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옳게 순종했거나 섬겼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40년 끝에 받아든 성적표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아, 우리에게는 가능성이라는 여지가 없구나. 0점짜리구나. 그래서 너희에게 네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이면 된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가다가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0분의 9를 바치겠습니다. 이번에 이 로또만 터지면 하나님 제가 절반 바칠게요. 그냥 로또 살 돈을 헌금하세요. 그게 낫다니까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을 썩 자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조건이 우리 속에 없어요. 그거를 40년 보게 하는 거예요. 겪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철저하게 경험시키는 겁니다. 그게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 시험이라는 말은 너희가 몇 점짜리인지 내가 보여줄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만나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뭘로 바뀌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입니다. 구약은 인간은 만나로 해결되지 않는다. 뭘로 해결된다? 신약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신 예수로만 해결이 된다. 그 얘기를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에서 만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은 이렇게 역설이 한 문장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너에게 떡을 준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이 인용하신 겁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 보고 떡 줄게.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능력 종교죠. 아닙니다. 이러한 비본질적인 복음의 요소를 기독교 속에서 빨리 솎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 붕괴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무너지는 큰 붕괴음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보았던 그 끓는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가마솥을 봐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는 이미 붕괴음이 들리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좀 보면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징계했다 그랬어요. 아들을 징계한 같이 징계했다. 이 징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적인 종교 요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동티신앙이라 그러죠. 동티신앙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징벌신앙. 잘못하면 매 맞고 잘하면 상 받고. 이런 그 인과응보에 관한 신앙의 요소가 굉장히 우리 저변의 의식구조 속에 문화 속에 깔려 있어요. 여기에 기독교의 내용이 슬쩍 섞여져가지고 기독교의 내용이 그런 식으로 이해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애가 연필 깎다가 손만 베도 내가 오늘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요. 그냥 연필 잘못 깎은 거예요 그냥. 예, 뭘 잘못한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징계라는 건 뭘까?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12장 5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세요?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7절 다 같이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징계라는 말이 파이데이안이라고 돼 있어. 파이데이안.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혹시 파이디온이라는 단체 이름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어린이 성교회. 그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파이데이안. 그 이 파이데이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son making, 자녀를 만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벌 주는 게 아니고 자녀를 만들어 간다 그런 개념이에요. 집에 아들 친구가 와서 놀다가 200만 원짜리 청자를 깼어요. 아들 친구가. 그러면 너 집 어디니? 물어봐요. 저 옆에 집인데요. 손 딱 잡고 가서 그 엄마한테 뭐라 그래요? 2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 받아오면 끝나요. 걔 야단칠 필요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남의 자식을 야단을 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집에서 놀다가 200만 원짜리 청자를 깼다. 그러면 200만 원이다? 아들한테 그래요? 액수 얘기 안 합니다. 너 아빠가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올라가서 놀지 말라 그랬지? 왜 말 안 들어? 너 이렇게 아빠 말 불순종할 거야? 너 한 달 동안 손 들고 서 있어. 그래요, 그죠? 예. 이건 내 자식이니까 벌을 줘야 돼요. 청자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빠가 늘 이건 중요한 물건이니까 손대지 말라고 얘기한 것에 대한 불순종을 고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손들고 있어. 그럼 제가 한 5일째 손들고 서 있을 시간이 오면 아,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자녀를 다루는 방식과 남의 자식을 다루는 방식의 극명한 예입니다. 예. 남의 자식은 학교를 안 가든 내가 간섭할 바가 안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 만화가게에 앉아가지고 3박 4일씩 만화책 보고 앉았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거. 고쳐질 때까지. 책가방 들고 같이 다니는 거야, 학교. 어쩔 수 없어요. 때려가면서. 이게 징계입니다. 징계는 간섭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징계하시느냐? 그건 징벌의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산 이상 너를 반드시 그 값에 맞게끔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징계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과 의지가 십자가 사건 속에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늘 뭐라 그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이 신명기 8장 전체는 사실상 신명기 전체 요약 구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등 따시고 배불러질 때 지난 40년 너를 업고 강을 건네고 산을 넘어서 키웠던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쩌면 그 등 따시고 배부른 시간은 광야의 시간보다 더 위험한 시간일 수가 있다. 지금 어쩌면 한국교회는 제일 신앙이 좋았을 때가 해방 직후 또는 일제 압정기 또는 6.25 때입니다. 그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신앙의 국가가 어느 국가인지 아십니까? 북쪽입니다. 지금도 지하에서 50년 넘게 오직 주님 다시 오실 복음의 광명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붙들고 있는 지하의 성도들. 그들이 최고 신앙이 좋은 걸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등 따시고 배불러져서 신앙도 병이 들고 마음도 병이 들고 병리학적인 현상들이 한국교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는 결론이 뭐냐 하면 기억해서 1세대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명한 복음만 외쳤던 그 신앙으로, 그리고 신앙을 한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것이 일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온 것은 일제 앞바퀴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거는 일과 동의어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절실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다시 1세대 선배들처럼 회복돼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우리 3.1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60년을 맞습니다. 지난 부어주신 60년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소중한 오늘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되는 선교의 일정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영육간에 병든 마음이 금년 주어주신 주제처럼 회복과 성숙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 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